여러분, 마라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마라톤이 시작되는 그 기원은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의 기원과 그리고 고대 마라톤 혹은 전설로 내려오는 기원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고대의 기원을 보면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나라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때문에 해방돼서 돌아온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거거든요. 그냥 대충 기원전 한 515년, 16년 그때쯤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모든 제국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전쟁을 나가면 접은 적이 없습니다. 무패입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된 연도수가 대충 기원전 한 330년 정도 돼요. 그런데 멸망하기 시작하는 어떤 터닝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터닝포인트가 마라톤 전쟁이에요.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리스 평야 가운데 평야 이름이 마라톤이 있습니다. 그 마라톤 평야에서 페르시아하고 그리스가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페르시아가 져요. 그때가 기원전 490년입니다. 490년부터 기원전 330년까지 그냥 적당히 계산해도 약 한 160년이 지나가는 동안 페르시아는 점점 무너지게 돼요. 그때 그 그리스의 전령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페르시아를 패배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테네까지 달려옵니다. 아테네까지 막 쉬지 않고 달려오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42.195km예요. 약 40km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뭐라고 그러는가 나 잊어버렸다. 기뻐해라,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선 쓰러져서 죽어요. 숨이 차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묵상하던 중에 온 거예요. 우리 삶이 힘들고 지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라, 하나님이 오신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오시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목사님들마다 조금은 다른데, 그 한정건 교수님이라고 구약학자가 계시는데 젊은 분이세요. 이분이 이 부분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다.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한 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앞에 자막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 산을 넘어오는 발이요.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말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7절을 이렇게 본인이 번역을 하셨어요. 이 시가 아름다운 것은 이 단어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페르시아는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강력한 군대예요. 그리스의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죽을까 봐 우리나라가 또 멸망하면 어떻게 될까 봐 그냥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기뻐해라 우리가 이겼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한 번에 그냥 잠깐 지나가는 감기처럼 지나가는 어려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몹쓸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런 오랜 세월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기뻐해라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라고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이 안에 담겨 있어서 바로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이 안에 좋은 소식이 담겨 있는데 이 좋은 소식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말이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7절에.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가보면 조금 전에 한정권 교수님이 번역을 했던 것처럼 맨 앞에 와 있어요. 맨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 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써요. How beautiful upon the mountain. 그 산 위에 있는 그 발이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엇이 아름다운가 하면요. 그 산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넘어서 오는 전령자의 발이 아름답대요. 왜 전령자의 발이 아름다워요? 그 그리스에서 전쟁을 끝나고 이겼다고 하면서 막 집에서 달려오는 사람의 그 소식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70년 생활을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거의 다 마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기 직전에 마치 상상하듯이 한 전령자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와요? 그냥 폐망해져 있고 황폐해져 있고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외치니까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령자가 가지고 있는 소식은 어떤 건가 하면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바로 메시지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몹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개발됐대요. 신약이 개발됐는데 이거 주사 다섯 번만 맞으면 된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신약이기 때문에 구하기도 힘들고 또 비싸요. 하나에 10만 달러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 맞으면 50만 달러가 되는데 세상에 5천 달러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아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소식이 왔어요. 그냥 시험 삼아 모델 케이스로 테스트용으로 자기 몸을 드리면 공짜로 놔준대요. 그거 안 맞을 사람 있어요? 그게 굿뉴스잖아요. 근데 그거 원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당첨이 됐어요. 그건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잖아요. 그런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 평화의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의 핵심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쪼그라들고 있었고 노예 생활하고 있었고 예루살렘도 멸망한 것처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깃발을 우뚝 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이 통치하던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냥 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를 잊어버리셨어요? 왜 모른 척하고 계세요? 좀 일어나세요. 잠만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세요 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팔짱 끼고 등 돌리고 모르는 척하고 계셨던 거예요. 무려 70년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된 거죠. 약속하셨던 그 때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장면이 바벨론 땅에서 일어나게 시작을 한 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해방시켜주겠다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읽었던 말씀이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읽었던 그 묵상할 때 드렸던 묵도할 때 드렸던 에스라서 1장 3절을 그래서 읽은 거예요. 그 바사의 왕이 이제는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꿈틀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예지만 야 네가 먼저 좀 가라. 먼저 가서 우리가 돌아간다고 좀 알려라. 그래서 막 달려가는 것을 이사야가 먼저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이사야서 40장에서 예고했어요. 40장 9절에 표준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희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 돌아오셔야 돼, 안 와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환을 알리는 소식이 8절 가운데 있어요.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망루에서 파수대에서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멀리 보니까 웬 한 사람이 기진맥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 뒤에 그래도 남아있고 소망 없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었던 예루살렘 거민들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누가 오고 있어! 누가 오고 있어? 근데 오는 사람은 이제 막루가 보일 때쯤 되니까 오면서 그냥 달려오겠어요? 막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오세요. 이제 우리 다 했어요. 이제는 다 살았어요. 라고 손을 흔들면서 오는 거예요. 파수꾼이 그곳을 보고 나서 그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내려가가지고 녹화하면서 저기 선생님 지금 누가 오는데요? 하나님이 오신데 이러고 얘기하겠습니까? 얼마나 급한데. 그러니까 막루에서 성안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으로 다시 가보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랫동안 병치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보세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처럼 우리가 그래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 그거거든요. 보라 하나님 능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찬양을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이 같이 부른 거예요. 팔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팔은 거룩한 팔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금 앞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있대요. 보응이 있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안 와요. 아까 읽었던 우리 묵도 중에 읽었던 에스라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금과 은을 주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리품 가지고 오는 거예요. 능력의 팔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마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노획물을 가지고 오고 곡물을 가지고 오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2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로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인간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쳐부셨다. 내가 쳐부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이제는 평화가 오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해방의 소식이 된 거고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마치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라고 했던 이 말은 무엇을 연상하게 하는가 하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거기에서 장막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 나는 이런 데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을 했던 적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윗과 함께 같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뺏겼잖아요. 블레셋한테. 그래서 그거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갖고 왔을 때의 그 모습. 그래서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사오니 하나님이 행차하신대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행차로 보고 있는 것은 그 법궤 혹은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오는 것,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모습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나서 돌아올 때에 무언가를 메고 온다고 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메고 온다고 그랬어요. 이 메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들고 오는데 이거는 메고 와야 돼요. 무엇을? 법궤. 법궤는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궤가 바벨론이 뺏어갔다가 전쟁 중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뺏어갔다가 어디다가 그냥 처박아 놓은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해방돼서 돌아올 때 갖고 오는 거예요. 마치 제2의 엑소더스가 생기는 거죠. 출애굽을 첫 번째 엑소더스라고 한다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두 번째 엑소더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구원의 노래예요. 9절과 10절에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무슨 노래이겠습니까? 이제는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근대사에 있어서 현대 세계사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돈을 받아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뜯겼어요. 수수료 엄청나게 뜯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IMF에서 기금을 받아서 회복하려고 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다 갚고 오히려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됐다. 우리가 이 정도야 라고 이야기하듯이 다 갚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 구원의 노래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봐라 우리가 이런 나라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회복됐다.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라고 자랑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도 내려가 봅니다. 파산 신고도 해보고 그리고 사형 선고도 받아봅니다. 몸이 아파서 그런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봐라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의 노래가 구원의 노래가 마구마구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은 상황이 살짝 바뀝니다. 11절과 12절은 마치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지금 현재 시간 뭐 2월 8일에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요 이야기를 막 하다가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2월 5일자로 돌아가서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을 탁 스크린에 떠가지고 오늘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플래시백 한다고 그러거든요.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데 11절과 12절은 잠깐 돌아갑니다. 지금 앞에 읽었던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직전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11절과 12절은 바벨론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출발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혼자 출발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회복하실 겁니다. 근데 회복을 하는데 나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어떻게 한다? 메고 나온다 그랬어요. 왜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발이라고 했는가 하면 메고 나오는 것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메고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법궤, 언약궤라고도 불러요. 그 법궤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시고 성막을 만들어주셨어요. 200만 명이 12지파로 나뉘어서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는데 그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움직일 때 200만 명이 동시에 쫙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몇 명이나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구를 메고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구를 메고 나올 때 함께 간다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출발하는 것으로 또 묘사를 하는데 거기에 임재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성막에 법궤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임재가 표현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성전 물건들을 다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기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가지고 나와요.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뺏어 갖고 갔겠어요. 근데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를 왜 가지고 가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 돌아가면 성전 재건할 거 아니에요. 성전 재건하면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제사 드리겠죠. 그러면 기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는 자기가 보따리 하나 더 챙기고 뭐 핸드폰도 잘 챙기고 차주기도 잘 챙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선주의였어요. 하나님 중심주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면 우리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당당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 잠깐만요. 하나님이 앞에서 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호위해 주신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앞장서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치고 힘들까 봐 뒤에서 호위해 주시고 누군가 우리를 해코지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래서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막 추노꾼 쫓아와갖고 노예가 도망가듯이 막 허겁지겁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1절에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5,400개의 그릇을 다.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에도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돈 내놓으셔. 그동안 우리 해먹었던 거 임금 다 주셔. 그래갖고 금그릇, 은그릇 다 갖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당당하게 받아갖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당당하게 들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 엑소더스는 영광의 엑소더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5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탈출하는 때에도 쪼그라들어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누가 말을 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망가졌다 할지라도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소망 없이 산다 할지라도 제가 그 무너진 것이나 소망이 없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는 예를 들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번 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끝장이야, 내 삶은 끝났어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서 주시고 뒤따라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쪼그라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허락받았잖아요. 우리 지금 죽어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 집문서 있으시죠? 저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도장 꽉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무서워요. 나 어떻게 가죠? 안 가고 싶어요.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도널드 카겔처럼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그 교수대에 처형대에 사형대에 올라가면서도 설교하러 올라가는 것보다는 덜 두렵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 당당하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합니다.